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간단하게 강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의 시간을 혀와 관련하여 기억하고 있어야 될 네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야채가 상하여 음식 재료로 쓸 수 없는 상태. 이게 여기 사프로스라고 하는 헬라가 가진 느낌입니다. 먹을 수는 있어요. 억지를 부리면. 그러나 음식 재료로 팔 수도 없고 그것을 사는 사람이 없는 상태. 그 정도로 상한 것, 그 형용사가 더러운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그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는 음란 패설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불신앙의 말, 또는 굴욕감을 주는 말, 영혼에 상처를 남기는 이게 더러운 말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런 말들, 상한 야채를 다른 사람에게 식재료로 주지 않듯이 그것이 내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의 영혼에 그것을 먹이려고 시도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사람 살리는 말이에요. 사람을 허무는 혀가 있고 영혼을 건축하는 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집간 딸에게 친정엄마가 이렇게 간섭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본능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섭이 누적되면 그 딸이 갑자기 분노하여 폭발하듯이 말을 뱉어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항변일 수 있지만 나의 분노의 말에 상대방이 한 인격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한 인격체를 말로 상하게 할 때 마치 우리가 상한 음식을 부주의하게 내 아이에게 먹이려고 할 때 그것을 본 부모인 내가 아 그거 먹이면 안 돼요 라고 하듯이 함부로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3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성령님은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따라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혀를 절제하지 아니하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슬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말, 특히 배우자에게 대해서 인격을 짓밟는 말이 나올 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작은 형태의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신체적으로 직접 죽이는 것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인격살해할 수 있다고. 사람에 대해서 인격살해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큰 사건화 되지 않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거듭거듭 반복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슬프게 해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룩한 간섭을 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를 볼 때 어때요? 근심하게 되죠? 선생님께서 동일하게 사람의 인격을 다치게 하는 말이 내 심령 가운데서 혀를 통해서 나올 때 동일하게 성령님 근심하시면서 거룩한 간섭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외우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 사람이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요. 앞뒤 가릴 것 없이 말을 확 쏟아놓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것을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런다. 쏟아놓고 싶어요. 상대가 다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그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거룩한 간섭을 하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절제하라. 나의 지혜를 따르라.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전부 다 성령님께서 통제하길 원하시는 육신의 소욕 관련된 것이고 모두 혀를 다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악독, 분냄과 노함, 떠드는 것, 이 떠드는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라우게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함치고 울부짖음 그런 뜻이에요.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한국의 국정감사 진행되는 장면을 보았는데 어떤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고함 지른다고 자기가 더 크게 고함 지르더라고요. 여기에 나오는 크라우게 떠드는 것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함치고 울부짖음 그런 단어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지위를 받지 아니한 혀, 내 감정 조절에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런 육신의 소욕이 모습을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다시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즉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기거나 내 뜻대로 주장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방금 32절 후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납하셨구나 라는 그 지점에 이를 때마다 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늘 그랬습니다. 주께서 너를 용납하신 같이 그 사람을 받으라. 그런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스님께서 계속 이러한 신호를 보내시고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세미한 성임의 음성은 안 들릴까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속력을 내고 분주하기 때문에 안 들려요. 스님께서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이것을 확신합니다. 스님께서 혀와 관련된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내 귀에 안 들린다. 내가 내 삶을 속도를 내어서 드라이브 해가기 때문에 그리고 분주하기 때문에 잠잠하게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성찰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얼음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톱밥이 쌓인 곳에서 값비싼 시계를 분실했습니다. 한 시간 이상 톱밥을 뒤지면서 찾았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 먹고 와서 작업장에 들어서니까 어린아이가 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 어떻게 찾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럽니다. 제가 톱밥 위에 앉아있는데요. 제깍제깍 소리가 들리던데요. 기계 소리가 돌아가고 시계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일으키는 그 소음이 제깍제깍 세미한 시계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잠하게 주님 앞에 마음을 안돈시킨 가운데 듣고자 하면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나 또한 허물과 잘못을 많이 범한 죄인이었지. 나도 좌충우돌하면서 참 많이 사람들을 슬프게 했지. 아, 나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스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도 주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게 늘 부족하게 산 나의 모습이 들어오면서 내 삶 가운데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사람이 허물이 용납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조절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령님 안에서 잠잠하게 듣는 시간을 가지는 거룩한 습관을 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혀와 관련해서 제가 나머지 시간을 네 가지 함께 상고하고 결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혀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네 가지 내용. 첫 번째, 혀는 힘이 세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교적 혀의 사용,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 조심하고 통제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말을 함부로 하려고 하다가 한 1년쯤 지나면은 이게 아니네 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오늘 제가 이 네 가지 항목은 잘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조금 더 정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강조하기 위해서 준비한 설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혀는 힘이 세다. 정말 힘이 세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다시 보겠습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인생 행로를 결정할 만큼 힘이 셉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단위 면적당 아주 작은 거, 정말 작은 거, 혀. 우리는 세치 혀라고 합니다. 너무 작아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가끔 슈퍼맨 영화나 보면은 자그마한 광물이 나와요. 광물. 어떤 돌로 된 건데 슈퍼맨 영화에서는 그것을 크립토나이트라고 합니다. 슈퍼맨은 정말 슈퍼맨이에요. 초인적이에요. 그런데 그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그 광석이 슈퍼맨에게 닿으면 그가 힘을 잃어요. 작은 것이지만 슈퍼맨을 굴복시키는 크립토나이트, 우리의 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인생을 파손시킬 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인생이 분명하게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입에 재갈을 왜 물린다고요? 주인의 뜻대로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혀를 왜 절제한다고요?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혀에 대해서는 저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혀의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 있고 이 혀는 죽고 살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작은 지체지만 강력합니다. 내 인생을 파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혀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들어간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첫 번째는 혀는 힘이 세다. 두 번째는 사람의 말은 영적 성숙의 척도를 나타낸다. 혀의 사용은 영적 성숙의 척도, 얼마나 그 사람이 성숙한지는 혀를 사용하는 거 보면 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 과장된 것 같아요?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로서, 나의 주님으로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다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까 우리 함께 암송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 교회 핵심 가치를 담은 그 성경 구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 모습은 그 사람의 혀의 사용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 이 구절을 여러분 잠시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분명하게 칭찬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성경도 꾸준히 읽고 심지어 영적인 은사도 드러나고 그래서 나는 경건하다. 근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스스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하나님이 보는 사실과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함부로 이 혀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언어에 절제함이 없으면서도 나는 성공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나의 신앙은 주님께서 보셨을 때 이것은 인정해 줄 것이라든지 라고 하는 그 확신은 착각이라는 거죠. 혀는 이처럼 영혼 가운데서 중요한 위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 진리를 마음에 담고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을 들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무익한 말에는 여러 스펙트럼의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두에 언급한 더러운 말, 다른 사람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는 그런 말까지 포함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세 가지 영역에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세 가지 영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내 마음에, 내면의 마음 작용이 어떠했는지. 이거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보십니다. 내 내면의 마음 작용. 두 번째, 내 혀가 만들어낸 말들. 그것은 분명하게 평가받습니다. 세 번째,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행한 일들.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자기의 생애를 평가받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 내 내면의 마음 작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 혀가 만들어낸 말들, 그리고 행한 일들. 혀가 만들어내는 이 말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야 할 때마다 신중하십시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나의 영혼이 나의 혀 사용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말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제가 확신컨대는 말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말하기를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저는 이 19절을 묵상하면서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면 성내는 것이 거의 없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는 것은 신속하게 또는 천천히 할 수가 있는데 듣기는 속히하라. 그거 어떻게 해요? 듣기는 속히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말을 하고 있어. 듣기는 속히하라고 했으니까 귀를 확 이렇게. 듣기는 속히하라가 무슨 뜻일까? 분명히 중요한 건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것은 신속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무언가 다른 의미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알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없으면 성내는데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말하기에 바쁘다는 거 아십니까? 아이들 보세요. 상대방이 안 들어도 이야기해요. 분명히 안 듣고 있어요, 상대방 아이가. 그런데 이야기해요.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상대방 아이가 어떤 형편이 있는 것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 말하기에 바쁘다. 1991년에서 94년까지 저희 가정은 네덜란드에서 입양아 사역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네 다섯 살이었는데 처음 유치원에 이제 그 교장 선생님 만나서 아이를 맡겼어요. 그 유치원이 어떻게 됐나 최근에 웹사이트로 찾아봤더니 그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이름이 아흐트스프롱이라는 곳입니다. 얘를 맡겨놓고 오후에 제가 픽업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하루를 어떻게 지냈나 알기 위해서 숨어가지고 담으러 가서 이제 놀이터를 보았는데 그 네덜란드 아이하고 조금 떨어진 데서 공을 주고받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가 천재? 근데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 네덜란드 아이는 네덜란드 말을 하고요. 아, 얘는 한국말 하는 거예요. 바다! 이러니까 저기서 또 네덜란드. 그 집으로 오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아빠, 걔 한국말 알아들어요.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말하기에 급급한 미성숙한 우리 어린 아이들의 대화 패턴,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 말하는데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이것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필요에 다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언 18장 13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알기도 전에 주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연을 듣기 전에 지금 내가 앞에 두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 사정, 이해 그리고 나를 향한 신뢰 어느 정도인지 그 사연을 듣기 전에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는 것. 그 사람은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이 미련하다라는 이 velet라고 하는 단어는 어리석은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대화는 살펴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저는 이 실수를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목사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다 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인내하고 있었어요. 무리하게 내 말을 끊지 않았던 것은 그 사람이 참아주었던 것이죠. 나에 대해서 긍휼히 여겼어. 그래서 자신이 말을 많이 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 상대방이 예의상 듣고 있는 경우 허다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대화 중간에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십시오. 이 대화를 견디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를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 가지치기식 말하기를 조심하십시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묻습니다. 아버지, 이러이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아버지 건강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지나가는 인사치레인지 정말 궁금해서 자세한 것 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3시간이라도 듣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 내가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그랬을 때요, 보통 30초 안에 요약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면 좋아요. 30초가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5분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긴장해야 됩니다. 아버지 좀 어떠십니까? 그랬는데 아버지 상태가 이렇고 어느 병원에서 그 병원까지는 어떻게 가야 되고 간호사를 만났는데 간호사의 종교가 어떻고 지금 이 사람은 듣는 사람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선에서 내가 이 자리를 피해 가야 되나? 나는 인사치레로 아버지 좀 어떠세요?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대화를 통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질문 던지기가 무서워지는 것이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저는 이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한 분은 집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 대화 패턴을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 이 독생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아들이. 근데 내가 아는 것이 이만해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것을 대답하고 이렇게 했다가 한 번에 눈을 이렇게 이만큼 들었어요. 아빠 그랬어요. 하고 내 가지치기식 대답 방식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이를 지겹게 만들었구나.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을 다 주면 좋아할 거라고 나는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 이후에 온전히 고쳐진 것은 아니지만 이 가지치기식 대화법은 제가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제에서 벗어나면 강하게 의심하십시오. 상대방이 인내하며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의심은 100%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충분히 생각하고 조율한 말들을 조심스럽게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경청하고 이 설교를 좀 짧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 자, 마지막 그러면 네 번째 요점 말씀드리고 말씀했겠습니다. 네 번째는 혀를 훈련하기 위해 힘을 다하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7, 8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동물을 조련사가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서 훈련을 합니다. 조련합니다. 길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혀는 특이하게도 30년 정도가 지나도 희한하게 옛 습관을 간직하려고 해요. 애를 쓰는데도. 자, 그렇다면 훈련 포기하자, 포기하라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러므로 포기해라가 아닙니다. 그 위험을 강조하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강조하면서 혀를 훈련시키라는 권면이고 도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훈련하면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가운데 실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간섭하여 어떤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뭔가요? 절제예요. 성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삶의 거룩한 간섭을 한 결과 혀 사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열심으로 간섭한 결과 나오는 것이 절제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차원의 아름다운 혀 사용 거기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간섭하시고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 말이 쓸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아름다운 말들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은혜의 말들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거룩한 말들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기도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분명하게 응답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 생각으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 팔자야. 생각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이 표현은. 팔자가 왜요? 예수님 안에서 팔자가 펴졌잖아요. 자녀들을 보면서, 배우자를 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든지 맨날 그 모양이냐라는 비슷한 표현들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실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믿어주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연약함, 미성숙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개바라고 바위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그 주님께서 되어질 모습을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 절망을 안겨주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싹둑 잘라버리는 그러한 표현들 입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가 다 썩었어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게 맞을까요? 다른 교회들보다 조금 앞선다고 생각해서 다른 일반 교회보다 조금 거룩을 추구한다고 해서 한국교회 다 썩었어.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과 상자에 사과 하나 썩었다고 해서 상자 찌부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 보시기에 교회는 존귀한 공동체이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진리의 기둥되는 터가 되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부작용도 있고 허물도 있고 모자란 점도 참 많지만 여전히 교회는 주님 앞에서 존귀한 공동체예요. 너 때문에 속 터져 못 살겠다. 그것은 더러운 말에 속합니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너 키우는 재미로 산다잉. 그러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자녀 키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입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우리 아이의 영혼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표현을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서 그 아이에게 축복하고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면 내 혀가 무절제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혀를 지배하도록 허용하면은 절제된 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혀와 관련된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결심과 결단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부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을 강하게 붙드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영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